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사랑으로 가정의 평화를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소망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 집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너희 집에 분쟁이 있을 것이다. 다툼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아버지와 딸이 다투고 어머니와 아들이 다투고 아들과 딸과 부모와 또 사위와 친척 형제들이 다투고 서로 집안에 다툼이 있고 집안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 집에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사위와 장모가 다투고 너희 집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계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 타락하였다. 해서 타락.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라는 구속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포인트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은 타락하였고 그대로 놓아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왕 노릇하고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들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타락한 모든 죄악을 대신 두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어서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들의 죄가 다 씻음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마귀의 종이 아니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다 이겨냅니다. 원수가 몰려와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나는 더 좋은 곳에 간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딸이, 며느리가, 사위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세계관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세계관을 믿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일원론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영혼과 육은 분리될 수 없다. 영적인 세계는 없다.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인간은 물질에서 나서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믿습니다. 원소로부터 진화해서 그냥 이 세상에 주어진 생명 동안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무의 세계다. 이와 같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너무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비웃습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냐고, 왜 그 아까운 시간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왜 그 귀한 물질을 교회에 바치냐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냐고. 이게 세상의 세계관에 빠져있는, 물질주의의 세계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정말 어리석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우리의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의 세계관에 빠져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기는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냐,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있었을 뿐이다, 인간은 물질에 나서 물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물질주의 진화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이 죽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그 마귀의 종들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육신에서 끄집어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때서야 이 영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속에서 발악을 하면서 안 가려고 하지만 그 영혼은 불쌍하게 슬피 울며 그 사단의 세력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악을 쓰며 슬퍼하며 후회하며 불의 고통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이 실체가 막 보임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물질뿐이라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마지막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두렵고 떨림 속에서 막 사단의 세력이 몰려오니까 악을 쓰고 안 가려고 발악을 하다가 막 얼굴과 온몸이 비틀어진 채로 숨을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잘 믿은 사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성도의 얼굴은 천사처럼 밝게, 죽을 때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독교의 세계관에 입각하여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내 집안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사단의 세력과 함께 그 지옥의 길을 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권면하죠. 예수 믿기를 종용하죠. 교회 다니기를 종용하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라고 자꾸 옆에서 말을 하면 이제 세계관에, 이 세상의 세계관에 지배를 받는 이 자녀들은, 이 부모 형제는 또 악을 쓰죠. 어디서 나한테 예수를 증거하냐고. 그래서 그 집에는 다툼이 있다. 그 집에는 분쟁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모르는 집안에 예수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 집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인 다툼에서 우리가 패배해서는 안 되죠. 이겨야죠. 사단의 세력, 그 세상의 세계관을, 물질주의의 세계관을 우리는 때려 부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하여 다 죄인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이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너와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다. 예수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 제가 말한 대로 막 그렇게 전도하면 다 반발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미쳐가지고 나한테 이상한 거 전한다고 하면서 막 집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나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나의 부모를, 나의 며느리를, 나의 사위를, 내 형제를, 내 오빠를, 내 동생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막 힘을 줍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강권하는 힘이 있어요. 그 강권하는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딸을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오래 참게 되고, 막 화가 나는 말을 들어도, 막 저주를 들어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욕을 해도, 이 고대 오리엔탈 그 동방의 예의지국으로서 그 문화에 빠져있는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욕을 하면 못 참죠. 저도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힘입은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녀를 이해하고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아들이, 저 딸이 아직 예수를 모르오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4절 이하로 읽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영적인 신랑이신 나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 나를 핍박하는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한테 대든다고 같이 대들고 딸이 나한테 대든다고 같이 대들어서는 다툼과 분쟁만 있고 거기에 희망은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힘을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할 때만이 여러분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화려한 웅변은 비어있는 껍데기 말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 사랑이 없는 훈계는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이 주는 것은 낭비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는 희생은 시간 낭비와 물질 낭비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불신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기독교 세계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또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너희의 자녀들을 구원하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불어넣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들을 우리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하면,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데 예수를 위하여 사는 성도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옷은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죄의 스타일로 살지 않냐고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성품이 생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예수님처럼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을 받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종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기도한 감람산에 예수를 잡으러 왔다가 가룟 유다가 키스하면서 예수에게 이게 예수라고 신호하고 가니까 이 말고를 선두로 해서 이 종들이 막 예수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마 욕설도 하고 막 우락부락하게 마치 그 원수를 잡듯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냥 칼로 그 말구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구의 오른쪽 귀가 한쪽 귀가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왜 치겠어요? 자기의 스승에 우리의 주님에게 막 대들고 화를 내고 막 우락부락 하니까 쳐버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아마 말구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기를 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또 강권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난폭해도, 여러분의 딸이 난폭해도,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난폭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년 한 해 우리는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의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참으로 이제 내가 전에는 막 완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부모의 그 권한으로 막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금년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줘야겠다. 같이 놀아서는 안 되겠다. 내 영혼이 성숙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또는 사회생활을 하든지 또는 직장생활을 하든지 간에 막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가지고 막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막 입에서도 막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고 막 정말 막 혈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힘입는 성도는 한 번도 참습니다. 그 상황을 참습니다. 그냥 세상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때 참으면 바보가 되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 한 번 더 참습니다. 한 번 더 참고 그때 같이 되받아 쳐야 되는데, 악한 말을 비서와 같은 말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참고 온유함과 따스함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 다툼을 피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금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참자. 예, 한 번 더 참자. 금년에 한 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화가 나는 상황에서 참으로 참아내고, 그리고 그때 화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집안에 다툼이 없습니다. 집안에 평안이 맙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변화되어지고 부모 형제도 변화되어지고 나중에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며느리, 사위, 집안의 모든 식구를 우리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세상의 세계관과 대립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들과 차이점들을 극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뭐 디퍼런스 강의도 많이 나옵니다. 디퍼런스라는 것은 각자 사람에게 타고난 그 자질이 있고 또 DNA가 다 달라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수준에서 보면은 또 그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의 차이점, 이 디퍼런스가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사랑에 강건하시는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만든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다. 아,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천국 가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반발만 있고 더 삐뚤어지고 더 악으로 치닫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이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지식이 필요하다. 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힘입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를 알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중심에 그 사고를 막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롭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습니다. 또 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저는 여기 이 말씀에서 또 한 번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랑을 베푸는 성도. 자, 그 성도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남편들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또 거꾸로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어머니들도 아들과 딸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몸을 아낍니까? 우리는 몸에 상처 입지 않으려고 또 고통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항상 소중히 여기고 잘 보호하고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을 힘입는 성도는 여러분의 아들과 자녀와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가 예수를 알도록 그렇게 정성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의 그 디퍼런스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더 약한, 깨어지기 쉬운 약한 그릇으로 알고 깨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라. 그러니까 차이점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이 약한 자들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 막 나에게 반대해가지고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사랑의 말을 주면서 그 자녀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거기에 분파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이방이 되고 뭐고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아 지금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임했는데 지금 성령의 시대에 무슨 할례를 받냐.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 막 벌써 믿는 자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과부들은 왜 그 헬라파 유대인에게만 막 그 교회 그 돈을 막 그 쓰게 하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돈을 안 쓰냐 하면서 교회 헌금 가지고 또 자기들도 더 달라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막 여러 세상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디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유대인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디퍼런스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차이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로 하여금 자기의 본분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통명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기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떡을 떼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치자면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저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내 부모 형제가 변화되어지고 금년에 내 부모가 구원받고 내년에 내 형제 자매가 구원받고 이 놀라운 구원받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떨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을 강권할 때 사랑을 실천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의 그 장벽을 뛰어넘고 사랑의 힘으로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고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샬롬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 강권하시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성도의 분분을 다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은 바울사도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물의 행차를 쭉 나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는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주께 돌아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믿습니다. 내 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꼬꾸라지고 낮아지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금년에 이 놀라운 축복, 우리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은 가정 모두가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기뻐하고 평화로운 가정,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